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16일 일본, 미국,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유럽연합인 EU의 공동 개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 등의 육성으로 특정 실종자인 하야사카 카츠오 씨의 형 하야사카 유지 씨와 남동생이자 특정 실종자 가족회 간사인 하야사카 에나키치 씨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특정 실종자 하야사카 카츠오의 남동생이자 특정 실종자 가족회에서 간사를 하고 있는 하야사카 에나키치라고 합니다. 납치 문제에 관한 유엔 토론회에서 저의 형 하야사카 유지와 함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의 형이 말씀을 드린 다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북조선에 의한 납치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특정 실종자 가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야사카 카츠오의 형 하야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카츠오가 1968년 4월경에 실종되어 벌써 54년째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카츠오는 인쇄공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7명에서 8명 정도의 인쇄 관계자가 납치되어 위조 지폐 제조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제 동생 카츠오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고 남매끼리 상의하여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에 부탁을 해서 2003년 2월에 특정 실종자 명단에 올려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츠오는 올해로 78살이 됩니다. 저희 일곱 남매의 나이는 80대가 4명, 70대가 3명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혀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의 남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특정 실종자 관계자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었으면 좋겠고 한시라도 빨리 구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납치당한 가족과 하루라도 빠른 재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들의 고령화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시다 내각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적정 실종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6일 하야사카 유지. 특정 실종자 하야사카 카즈오의 5살 아래인 남동생 하야사카 에나키지라고 합니다. 저의 형 카즈오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형 유지가 말씀드렸듯이 인쇄 관계자를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을 납치하여 당시 문제가 된 슈퍼노트라 불리던 종교한 달러 유조 지폐를 만드는 일에 종사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서 일본 정부에 대해 납치에 관한 조사와 납치 인정을 부탁하기 위해서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쳐 고향인 미야기현 지사 및 미야기현 내에 시, 군, 촌장님들의 부탁해서 서명활동을 실시했습니다. 44,865명의 서명을 받아서 납치 피해자 인정과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납치 피해자 가족과 면담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만 일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납치당한 본인도 기다리는 가족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합쳐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핵미사일 납치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서 제재하고 해결을 위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진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북조선은 현재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봉쇄와 수해로 인한 식량 부족,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인도 지원, 예를 들면 식량 지원, 코로나 백신 지원, 인도 지원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을 내걸지 않고 마주하겠다라는 것을 조속히 실행하여 납치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밝은 앞날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테레비 등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양 부족 개선을 위해 공장 안에서 토끼 등이 가축 사육을 장려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와규 사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는 평양의 특권층을 위한 작은 규모의 소목장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소고기를 먹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불임소를 잡아먹었을 때에는 반국가 범죄로서 처형되는 경우도 있어 북조선에서 불임소는 귀중한 동물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먹었던 소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어 북조선의 소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에는 농업 전용의 소는 없고 고기와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와규라는 것은 일본의 재래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식육 전용 소를 가리킵니다. 와규라고 불리는 품종은 네 종류만 있고 다른 품종의 소는 와규라고 표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와규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고 세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식육 전용 소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상점에는 비교적 싼 수입 고기부터 와규까지 부위별로 판매하고 있고 부담 없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와규는 북조선의 지배 계급층 가운데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현재 평양에서 일본 요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진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씨가 북조선에서의 체험을 쓴 책 김정일의 요리사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출판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던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미와 가족에 대하여 쓰여진 것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후지모토 씨는 책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와규를 아주 좋아하였고 본인이 일본으로 와서 최고급의 와규를 구입하여 비행기로 운반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와규는 식감이 부드럽고 단맛과 고소함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와규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들 속에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와규의 사육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동북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야마가타현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 여성은 와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시집을 온 이후 사육 규모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주변의 소 사육 농가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약 1,500마리의 와규를 사육하여 해외에서도 고객이 방문하는 등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 신문에서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에는 평양의 상류 계급층에 우유 제품을 공급하는 젖소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에서는 5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약 1,000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회사는 7명이 약 1,500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어서 그 높은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의 품종과 관리가 중요하며 풀 사료만으로는 맛 좋은 소고기를 생산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야마가타현은 북조선의 북쪽 지방의 기후와 비슷하기 때문에 북조선에서도 품질 좋고 맛있는 고기용 소를 사육할 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일본과 북조선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일본의 선진적인 소의 사육 방법을 북조선에 전수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유엔 식량농업기관이 발간한 세계 식량과 농업 영감 2021에서는 북조선 전체 인구의 42.4%인 1,09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의 영양 부족의 인구 비율은 세계의 평균 치를 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치 19%도 크게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북조선 관련 보도에 의하면 극심한 식량난에 의해 지방에서는 전염병과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가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공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북조선 당국은 전국적으로 풀을 먹는 가축의 사육을 장려하였습니다만 최근 또다시 풀먹는 가축의 사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재건 없이는 아사자와 영양실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북조선의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와규 사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날에 북조선은 조선전쟁의 전순, 이른바 전순 69돌 기념 행사람 그런 행사를 좀 하고 거기서 김정은 총수가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실현된 미조 간의 좀 수뇌회담이 있었던 그 이후에는 북조선의 미국에 대한 태도란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고, 이른바 반미이란 그런 반미 자세, 반미 태도, 반미 전선한 것은 많이 좀 적어졌다, 약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는 7월 27일 날에 이른바 전선 행사 그런 것을 좀 마저 하여도 북조선이 매년 해왔던 중앙 보고회라는 것은 좀 그만두고 그 대신에 전국 로변 대회라는 것은 좀 매년 하다가 거기에서 김정은 총수가 연설을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서 하면은 로변 대회이기 때문에 김정은 씨가 강조하는 것은 조선 전쟁에 참가했었던 러번들에게 그런 건적을 한 것은 좀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이런 투자인 전신이라는 것은 북조선의 앞으로의 좀 각각 공수를 해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에 대한 비판, 미국에 대한 이른바 판미 태도란 것은 억제된 그런 연설을 좀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좀 본다면 7월 27일 날의 행사에 관해서는 매년 해왔던 것처럼 중앙 보고회를 하지 않고 전국 로변 대회를 좀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로변 대회에서 이번에 김정은 총수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특별하게 전순 69주 기념 행사라는 것은 준비하다가 거기서 김정은 씨가 연설을 좀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런 김정은 씨의 연설을 좀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매년 하고 있는 로변 대회에서 하는 연설을 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로변들에 대해 그 건적이라는 것을 좀 너무 평가를 하다가 노변들의 좀 투자한 전신이라는 것을 좀 계승하고 앞으로 좀 북조선이 국가 건설에 좀 힘이 뜨고 잘할 것이라고 그런 것을 좀 그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병대회에서 하는 연수를 하고 기본적으로 똑같다고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올해 유일하게 좀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은 그 연수를 안에서 한국에 대해서 엄중한 그 경고란 것은 김정은 전 비서는 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북조선이 그 핵 보유국으로 되고 이른바 절대 병기랑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그 북조선에 대해 지금 한국에서 선제 공격이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좀 그 무시할 수 없다고, 그것은 그 김정은 씨 연설에 핵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으로서는 그 선제 공격을 한 것은 실제로 좀 하려고 한다 할 때는 한국이 좀 전멸할 것이다. 그런 너무나 좀 강한 그런 강경한 그런 말을 좀 쓰면서 경고를 좀 했었던 건데, 그러나 너무 흥미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경고의 마지막에 말을 본다면은, 한국이 좀 그 앞으로 그런 북조선을 좀 상대하지 않은 것이 산책이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좀 그 김정은 전 비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은 것이 좋다 라는 것은 역시 북조선이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을 좀 상대하지 않고 미국만 생각해서 해왔던 것인데, 이런 그 북조선과 똑같은 식으로 한국도 북조선을 좀 상대하지 않고 거의 무시하라고 그런 식으로 좀 요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북조선으로서 볼 때는 조선 전쟁란 것도 미국만 상대로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 협의란 것은 거의 좀 북조선이 무시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전세를 좀 본다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한국에서 미사일 능력이란 것은 너무 향상된 것도 북조선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좀 보수정권이 나왔는데 대북조선 반력이 강화한 그런 판침을 너무 강력하게 나왔던 것도 북조선 눈으로서 볼 때는 너무 위험이 협의를 좀 느끼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연설에서 특별하게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너무 강력한 경고를 좀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론으로서는 그 북조선을 좀 상대하지 않은 것은 좋다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역시 북조선에 대해 군사적 위협이란 것은 협의란 것은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반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너무 강력한 대북조선 대비란 것은 앞으로도 좀 잘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8월 22일부터는 5년 만에 좀 그 미국과 합동 군사 연습을 한 것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모는 보아도 너무 본격적으로 크게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조선이 너무 그 반발을 하고 더 너무 도발적인 그 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주목을 좀 하고 대비도 좀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0년의 히트곡 마츠야마 치하루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츠야마 치하루의 사랑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